마태복음 38번 메시지 왕국의 비밀들을 보여줌 네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의 외형을 볼 것입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계시한 대로 왕국의 구성원은 그들 안에 거룩한 생명을 가진 왕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아들들인 가라지들이 들어왔습니다. 구성원 가운데 있는 이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왕국의 외형은 기독교계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왕국이었으나 지금은 참 믿는 이들과 거짓 믿는 이들을 둘 다 가진 기독교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해 말할 때 사실은 기독교계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독교계만큼 크지 않은데 이는 왕국이 기독교계보다 작으며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왕국은 실제적이며 또한 왕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인 참 구성원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뿌린 가라지들은 기독교계인 천국의 외형 안에서 소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혼합을 일으켰습니다. 왕국의 외형의 비정상적인 발전.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들을 매우 좋은 순서를 따라 배열하셨습니다. 첫째로 천국의 구성원들을 낳기 위해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 사이에서 천국을 기독교계가 되게 하는 거짓 믿는 이들인 원수가 뿌린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다음에는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음. 31절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두 비유에 있는 밀의 열매와 여기 세 번째 비유에 있는 겨자는 둘 다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 백성, 즉 왕국과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해하는 음식을 산출하는 농작물과 같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밀과 겨자는 둘 다 좋은 음식입니다. 사실상 밀빵과 함께 겨자를 먹는 것은 매우 건강에 좋고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 둘 다에서 우리는 악한 자의 생각과 간교함을 봅니다. 악한 자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들을 뿌렸습니다. 어떤 농부라도 당신에게 가라지는 밀의 성장을 크게 방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가라지가 자라는 밀에게 영향을 주는 비옥한 땅을 황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에 의해서 땅이 황폐해지고 쓸모 없어지기 때문에 밀은 합당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방해해왔습니다. 어디든지 많은 거짓 믿는 이들이 있으며 참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대적의 간교함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겨자씨에 관한 대적의 간교함은 겨자씨를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뿌림. 한면으로 주님이 뿌리신 것은 한 알의 밀입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겨자씨 한 알입니다. 한 알의 밀과 겨자씨 한 알은 둘 다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양분을 위한 밀과 겨자입니다. 겨자씨가 나물보다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됨. 32절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져 나무가 되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왕국의 체현으로서 음식을 내기 위한 나물과 같아야 하지만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됨으로써 그 본성과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4세기 초에 교회를 세상과 혼합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거짓 신자들을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기독교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비유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교회 중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해당합니다. 나무는 다년생 식물인 반면에 겨자는 1년생 나물입니다. 교회는 그 하늘에 속한 영적 본성에 있어서 땅에 잠시 머무는 겨자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성이 바뀜으로써 교회는 나무처럼 이 땅에 깊이 뿌리박고 많은 악한 사람들과 일들이 기숙하는 가지들로서 그 사업들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외형에 외적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안에서 생물을 위하여 정하신 법칙, 즉 모든 식물은 각 종류를 따라 있어야 한다는 법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각 종류를 따라 자란다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숭아는 복숭아의 종류를 따라 자라며 사과는 사과의 종류를 따라 자랍니다. 이 법칙은 식물의 생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과 심지어 사람의 생명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형태의 생명은 종류를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암소는 암소여야 하고 당나귀는 당나귀이어야 하며 말은 말이어야 합니다. 노새는 종류를 따르지 않는 동물의 예입니다. 노새는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과 당나귀의 잡종입니다. 만일 어떤 채소나 식물의 생명이 종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이며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안에서 정하신 법칙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 안에서 겨자는 겨자를 따르고 나무는 나무를 따라야 합니다. 겨자가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나무가 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나무로 자람으로써 겨자 나물은 이 법칙을 깨뜨립니다. 이런 종류의 성장은 비정상이며 하나님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생명이 규칙 없이 발전되었다면 어떤 중국인은 암소로 자라고 어떤 일본인은 말로 어떤 미국인은 코끼리로 자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괴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안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 안으로 다스리는 원칙을 넣으셨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겨자나물의 씨를 뿌리셨을 때 이 나물은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런 발전은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젊었을 때 나는 이 큰 나무를 적극적으로 말하는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코끼리로 자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비정상적인 발전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계는 크고 심히 비정상입니다. 그것은 나무일 뿐 아니라 큰 나무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왕국의 구성원의 본성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왕국의 크기도 비정상임을 봅니다. 만일 나물이 좋은 음식이 되려면 너무 크게 자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물이 비정상으로 크게 자랐을 때 그것은 먹기에 부드럽지 않고 맛있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밀이나 겨자와 같이 더 작고 더 부드럽고 더 좋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1년 이상 남아있지 않는 밀과 겨자와 같은 1년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다년생이 되지 말고 1년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땅에 깊이 뿌리 박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밀이나 나물과 같이 1년생이 난 우리는 최상의 식료품, 즉 빵을 만드는 곡식과 빵에 어울리는 겨자를 산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양과 만족을 위한 뛰어난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은 겨자를 식료품을 산출하지 않는 다년생의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나무의 가지들에 깃들임. 32절은 또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이 나무의 가지들의 깃들임을 말씀하십니다. 식료품을 산출하는 대신 이 나무는 새들을 위한 보금자리입니다. 첫째 비유에서 새들은 악한 자, 곧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32절에 있는 공중의 새들은 그들에 의해 유발된 악한 사람들과 일들을 갖고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킴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큰 나무의 가지들, 즉 기독교계의 사업들 안에 기숙합니다. 새들은 악한 자와 악한 사람들과 악한 일들과 악한 것들, 간단히 말해서 악한 자에게 속한 모든 악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는 많은 악한 사람들과 악한 것들과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음식을 내지 않는 큰 나무가 되었고 많은 악한 것들이 기숙하는 장소가 되어왔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바티칸에서 우리는 이 비유의 성취를 봅니다. 바티칸은 심지어 무솔리니와 교황 사이의 협정에 의해 생긴 독립국가입니다. 그때 이후로 바티칸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사들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종교가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더 한층 지적해 줍니다. 오늘날 교황의 권위 아래 약 8억의 천주교인들이 있으며 아마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황 제도 아래 있습니다. 기독교가 큰 나무가 되었지만 누가복음 12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적은 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큰 나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며 적은 무리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바티칸을 방문한다면 그곳이 수많은 새들이 기숙하는 거대한 나무임을 볼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천주교와 큰 교파에서도 똑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천주교나 교파에서는 한 알의 밀이나 겨자 씨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식 대신 거기에는 새들을 위한 기숙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 즉 천국의 외형입니다. 왕국의 외형의 내적 부패. 누룩의 비유. 왕국의 외형에는 세 가지 항목, 즉 변질된 본성인 가라지들과 변질된 외형, 곧 외관이 큰 나무와 내적 타락과 부패인 누룩의 면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음. 33절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감추어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악한 것들과 악한 교리들을 상징합니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감추어 넣음. 33절은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감추어 넣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누룩이 없는 고운 밀가루인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갖는 실제적인 천국으로서 누룩 없는 떡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6세기에 완전히 공식적으로 형성된 여기에서 여자로 상징된 천주교는 여러 가지 이교도의 행습들과 이단적인 교리들과 악한 것들을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들과 혼합시켜 기독교의 내용 전체를 부풀게 했습니다. 이 네 번째 비유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교회 중 네 번째 교회, 즉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외형의 내적 내용이 되었습니다. 소재를 만들기 위한 밀가루는 하나님과 사람의 음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서말은 완전한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입니다. 그러므로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감추어 넣었다는 것은 천주교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들을 은밀한 방법으로 완전히 부풀게 했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로마 천주교의 실제적 상황입니다. 이것은 소재 안에 누룩을 넣는 것을 강력히 금하는 성경에 절대적으로 반대됩니다. 누룩의 비유는 혼합의 문제를 계시합니다. 밀가루 서말은 밀알로 만든 고운 밀가루를 가리킵니다. 이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음식인 소재에 항상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소재의 고운 밀가루를 먹었습니다. 소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재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소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고운 밀가루와 함께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서말로 온전한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서말은 온전한 음식을 나타냅니다. 밀가루 서말이 여자에 의해 부풀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 관계된 모든 것이 이 악한 여자에 의해 부풀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여자는 요한계시록 2장의 이세벨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두아디라는 배교한 로마 교회를 상징합니다. 배교한 로마 교회는 마태복음 13장의 여자이며 요한계시록 2장의 이세벨입니다. 결국에는 이 악한 여자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큰 음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과 요한계시록 2장과 17장에 있는 여자는 변절한 천주교입니다. 교황 제도가 세워진 후에 침투된 많은 이교도의 행습들이 제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히스롭의 저서 두 바벨론에 실려 있습니다. 온 덩어리가 부풀었음. 13장 33절에 따르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했습니다. 기독교를 가리키는 온 덩어리는 부풀고 부패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부풀었음을 드러내기 위해 두 바벨론을 쓴 저자는 자기 자신도 누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신부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독교의 역사를 읽는다면 당신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풀었음을 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티칸에는 삼일성에 대한 상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노인이 있고 아들을 대표하는 젊은이가 있으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셋 위에는 성령을 나타내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 마리아가 신격 안에 있으며 삼일성은 사일성이 되었습니다. 이 어떠한 부풀음입니까? 로마 천주교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것을 부풀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즉 밀가루를 가졌으나 그들은 밀가루 안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금잔을 가졌으나 그것은 가증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천주교가 금잔으로 상징된 약간의 거룩한 것들을 가졌음은 의심할 바 없으나 그들은 가증한 것들과 모든 마귀적인 일들의 행습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계입니다. 예외 없이 기독교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혼합입니다. 천주교 안에 들어온 은사주의 운동과 심지어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과의 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천주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리아를 섬깁니다. 로마 천주교는 또한 소위 은사주의적 미사라고 부르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이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다 누룩입니다. 누룩은 어떤 것을 먹기 좋게 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 누룩이 없으면 빵이 단단해져서 먹고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누룩을 사용하는 핑계로 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쉽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천주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비밀스럽고 영적이며 추상적이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누룩을 제해야 합니다. 천주교가 누룩을 들여왔을 뿐 아니라 개신교의 교파나 단체도 역시 들여왔습니다. 로크 음악과 연극은 영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된 누룩의 형태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나는 농구를 복음 전파와 혼합한 어느 단체에 있던 몇몇 젊은이들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농구를 사용하는 것 또한 누룩입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YMCA의 모든 원칙은 누룩인데, 이는 YMCA의 목표가 하늘의 표준을 땅의 수준으로 내려 복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 사회 안에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누룩입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과 우상들과 사진들과 형상들과 로크 음악과 연극과 YMCA 제도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이는 그분 외에는 어떤 것이든 누룩이기 때문입니다. 간교한 자가 가까이에서 먹이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들을 쉽게 체험하게 하려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들을 만지도록 돕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은 누룩의 한 형태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순수하고 거룩한 길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입니다. 다른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만일 기도하고 말씀의 사역을 한 후 사람이 여전히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말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도를 돕기 위해서 어떤 속임수를 쓰길 원치 않습니다. 모든 속임수는 누룩입니다. 우리는 일이나 운동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위합니다. 천국의 외형에는 세 가지 항목, 즉 왕국의 구성원의 변질된 본성인 가라지와 거짓 외관인 큰 나무와 내적 부패와 타락인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오늘날의 기독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통하여 우리는 가라지와 비정상적인 성장과 누룩에 의한 부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거의 모든 부분에 부패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리가 있더라도 그것은 누룩과 혼합되었습니다. 순수함 대신 혼합이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진리를 지키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관으로부터 부르심 받았고 누룩으로부터 지켜졌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른 종류의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교회가 건축되며 주님의 간증이 확대되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순수한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속임수, 즉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와 그 영 외의 것도 다 누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파가 그 영의 능력 안에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간증이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음식인 순수한 밀가루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국의 비밀들을 보여주는 이 모든 비유들을 주신 이유는 사도들과 초기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천국임을 깨닫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왕국의 실제와 왕국의 외형 사이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실제는 하나님께 귀하지만 외형은 그분께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외형을 배척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라지들과 큰 나무와 부패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밀가루와 먹기 좋은 작은 겨자나무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간증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음식이 됩니다. 배고프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의 회복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의 영적인 만족을 위한 순수한 음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배고팠지만 교회 안에 일단 들어와서는 만족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에게 여기 교회 안에 음식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속임수나 누룩이 없고 겨자나물과 함께 고운 밀가루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이며 이것이 식탁입니다. 이것은 가라지나 큰 나무나 누룩이 없는 주님의 간증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이 비유가 아니면 무리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음. 34절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배척 때문에 하늘에 속한 왕은 분명한 말로 말씀하시지 않고 왕국이 그들에게 비밀이 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을 보여줌은 그들에게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왕이 하신 것은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라고 하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분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왕국 백성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지만 왕국의 비밀들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왔습니다. 감추인 것들은 왕국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왕국의 비밀이 여전히 그들에게 비밀이 되도록 비밀스런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